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대서양에서 발생한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의 미국 상륙이 임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허리케인이 대서양에서 기록된 것 중 최대 규모인 듯하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에서 잘 해냈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나의 팀이 이미 플로리다에 가 있다며 지쳤지만 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제도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재난관리청 FEMA가 구호활동을 시작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어마는 앞으로 며칠간 최고 등급인 5등급과 4등급까지 발달할 것으로 관측되며 최대 50c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 대변인은 VOA에 어마가 재앙적 피해를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마는 6일 카리브해 북쪽 섬들을 강타해 대부분 가구에 전기가 끊겼고 많은 사람이 집을 나와 대피소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톨릭교회 수장 프란치스코 교황이 6일 닷새간의 콜롬비아 방문을 시작합니다. 아르헨티나 태생으로 사상 첫 중남미 출신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반세기 동안 내전이 지속된 콜롬비아에서 화합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콜롬비아 정부와 최대 반군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은 지난해 말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콜롬비아로 떠나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여정은 특별하며 콜롬비아가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는 53년간의 내전으로 26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난민 할당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제기한 소송을 6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EU가 해당 제도를 강제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유는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이 대거 그리스와 이탈리아로 몰려들자 두 나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5년 9월 난민 16만여 명을 2년에 걸쳐 회원국들에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헝가리아와 슬로바키아, 체코공화국, 루마니아는 난민 할당 조처에 반대했습니다. 헝가리에는 난민 1,294명이, 슬로바키아에는 802명이 할당됐습니다. 이들 나라의 반대로 지금까지 난민 약 2만 8천 명만 재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의 실권자 아웅산 수치 외무장관은 폭력 사태가 발생한 라카인주에서 모든 사람이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치 장관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테러 분자들이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을 겨냥해 인종 청소를 자행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이 많이 사는 라카인주에서는 최근 반군과 정부군 간 충돌로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서 로힝야족 약 13만 명이 이웃나라인 방글라데시로 대피했습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 정부가 이번 폭력 사태를 이용해 인종 청소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도 미얀마 정부가 이슬람 신자들인 로힝야족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수치 외무장관은 이번 폭력 사태와 관련해 가짜뉴스와 사진이 돌아다닌다며 이것들은 테러 분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은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시리아 정부군이 지난 4년간 진행된 내전에서 화학무기를 20차례 이상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올해 3월과 7월 사이에도 시리아군의 화학무기 공격이 있었다며 목격자와 피해자, 의료진과의 인터뷰 내용과 위성사진, 현장사진, 그리고 화학무기 금지기구의 보고서를 토대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정부는 지금까지 화학무기 사용을 부인해왔습니다. 독립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화학무기뿐 아니라 시리아 사태는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규정과 인권 규정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있고 이는 주로 민간인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군이나 이슬람 반군들이 동원하는 도시 포위 작전이 어떤 것보다 민간인들에게 비극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시리아에서 민간인 약 60만 명이 포위된 상태에서 산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대동강 물을 돈을 받고 팔았다는 봉이 김선달의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마음껏 마시고 이용할 수 있는 물을 돈을 주고 팔았다는 것이 이야기거리가 됐던 그 시절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아마 굉장히 놀라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은 아예 물을 사서 마시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마시는 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이 때문에 깨끗한 물을 사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실제로 세계 대부분의 수돗물을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플라스틱 성분에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연구팀이 160여 개국 수돗물을 조사한 결과 미국이 94%로 가장 높은 오염도를 보였고요. 유럽 지역도 오염도가 70%를 넘었는데요. 전 세계에 오염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인간이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미세 플라스틱 성분은 토양과 바다에 쌓이고 최종적으로 인간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연구진은 이 수돗물뿐만 아니라 생수도 오염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며 당장 비닐봉지나 일회용기와 같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강력한 환경오염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9도 기록하고 있고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7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1에서 30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9도에서 28도 기록하겠습니다. 신의주도 19도에서 29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8에서 28도, 함흥 역시 18도에서 28도, 끝으로 청진은 17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린 앤더슨의 노래 로즈 가든이라는 노래 준비했는데요. 장미 정원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beg your pardon. I never promised you a rose garden along with the sunshine. There's gotta be a little rain sometime. When you take your garde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유럽에서 문제가 된 살충제 성분의 달걀이 전 세계 40개 나라에 퍼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홍콩 등 유럽연합 이외의 나라들도 16개 나라나 포함됐습니다. 미국과 이집트가 8년 만에 합동 군사훈련을 재개하고요. 이어서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 대한 관련국의 공동자원 탐사 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유럽산 달걀 때문에 유럽이 파문이 크게 일었었는데요. 이 달걀이 세계 40여 개 나라에 퍼졌다고요?
네, 사람의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살충제에 오염된 달걀이 유럽 각국에서 속속 발견돼서 지난달 이후 파장이 계속 커졌는데요. 비테니스 아드류 카이티스 유럽연합 보건 담당 대표가 이 사태 현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화요일 에스토니아에서 열었습니다. 아드류 카이티스 대표는 유럽연합 회원국 28개 나라 가운데 24개 나라에서 문제의 달걀들이 유통됐다고 밝혔고요. 유럽연합밖 16개 나라에도 수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이 유럽연합 소속이 아닌 16개 나라는 어떤 국가들인가요?
예, 미국과 러시아,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들입니다. 중국 본토와 한국은 유럽연합이 공개한 명단에는 없었습니다.
예, 자, 한국은 유럽연합이 발표한 명단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 살충제 달걀 파문이 일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유럽연합 측의 발표는 유럽산 문제의 달걀들이 이 유통 수출된 게 확인된 사례를 모아 공개한 거고요. 한국에서는 유럽 소식이 알려진 뒤에 자체 조사를 했는데 비슷한 사례들이 나온 겁니다.
예, 자, 그럼 지금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시민들의 걱정이 많아서요. 식당에서 이 달걀 없는 비빔밥을 팔고 있고요. 학교 급식에서도 달걀 반찬이 빠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달걀들을 폐기시키기도 하고요. 성분 검출량이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도 있었는데요. 이 살충제 달걀이 나온 농장 일부는 오히려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는 논란에 이어서 생리대를 비롯한 각종 생활용품에 몸에 나쁜 성분들이 들어있는 사례까지 알려져서 시민들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달걀을 사용하는 식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더욱더 파문이 일고 있는데 그런데 이 달걀에서 어떻게 해서 살충제 성분이 나오게 된 건가요?
네, 유럽에서 문제가 된 피프로닐이라는 이 살충제는 방역업체들이 바퀴벌레나 벼로, 개미 같은 걸 제거하기 위해 쓰는 맹독성 물질인데요. 가축에는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그리고 벨기에 양계 농가에서 이 닭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닭에 직접 뿌리고 사료에 섞어서 먹도록 한 결과 그 성분이 닭의 몸에 흡수돼서 오염된 달걀을 낳은 걸로 보입니다. 이런 달걀이 유럽연합 각국에 유통됐고요. 유럽 밖 나라들에도 수출된 겁니다.
예, 자 최초 사태가 시작됐던 유럽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유럽에서는 양계 농장 수백 곳이 문을 닫았고요. 시중에 유통된 달걀들이 폐기 처분됐습니다. 네덜란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두 명을 조사 중인데요. 유럽연합은 오는 26일 벨기에에서 장관급 회의를 갖고 사태의 재발 방지와 전반적인 식품 안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국과 이집트가 8년 만에 합동 군사훈련을 다시 시작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군과 이집트군이 11일 동안 진행되는 브라이트 스타 합동훈련을 다음 주 시작한다고 이집트 국방부가 화요일 발표했습니다. 이 훈련이 마지막으로 실시된 건 지난 2009년이었는데요. 8년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예, 미국 정부도 이 8년 만에 합동 군사훈련 재개를 확인했습니까?
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당국자가 이 구체적인 훈련 일정과 장소 등에 대해서 이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가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럼 이집트 정부가 밝힌 훈련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살펴보죠.
네, 이번 일요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북부 도시 알렉산드리아 서쪽에 새로 만든 모하메드 나집 기지에서 두 나라 군대가 합동 전술 훈련을 합니다. 어떤 전술을 할지는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8년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된 브라이트 스타에서는 두 나라 공수부대가 C-130 수송기에서 낙하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일정을 소화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두 나라 간의 합동 군사 훈련이 왜 8년 동안이나 끊겼던 건가요?
예, 브라이트 스타는 지난 1981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실시됐는데요. 2009년 마지막 훈련 이후 2011년에 이 중동 일대에 대규모 민주화 시위로 번진 이른바 아랍의 봄 여파로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이 붕괴되면서 취소됐습니다. 다음 일정이었던 2013년에는 수도 카이로에서 이 보안군 병력이 800명 넘는 시위대를 살해하는 사태가 있어서 미국 정부가 항의하는 의미로 이 합동 훈련을 아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그 이후로 미국과 이집트 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돼 왔던 거죠.
네, 브라이트 스타 합동 군사훈련이 중단된 2013년에 군부를 이끌던 압델 파타 엘시시 국방장관이 이집트 역사상 첫 민주선거로 당선된 무함마드 무르시 정권을 축출하고 권력을 잡았는데요. 이후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엘시시 대통령을 일절 만나지 않았고요. 이집트 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정상 간의 교류가 끊기면서 다양한 분야의 두 나라 협력 사업도 자연스럽게 중단됐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이 합동 훈련이 재개되는 것은 두 나라 관계 회복의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집트 국방부는 성명에서 브라이트 스타 합동 훈련은 양국 군사 관계와 협력의 깊이를 보여주는 척도라면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일단 군사 분야에서부터 미국과 이집트 관계가 풀리는 계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집트를 중동의 주요 동맹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을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만나지 않았던 LCC 이집트 대통령과 지난 4월에는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고요. 미국 새 정부가 이집트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시작한 걸로 해석됐습니다. 두 정상은 5월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다시 한번 회동했는데요.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에 이집트를 상대로 2억 9천만 달러 상당의 원조 삭감 또는 지급 연기를 결정하기도 했지만 큰 틀에서는 관계 회복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미국의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미국과 이집트의 안보 협력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죠.
예,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 1979년부터 이집트에 군사 지원을 제공해 왔는데요. 그 규모가 연평균 13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은 미국의 대외 군사 원조 액수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분쟁 지역 가운데 하나인 남중국해는 천연자원의 보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 개발을 위한 노력은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남중국해는 풍부한 천연자원의 보고입니다. 일단 확인된 석유 매장량만도 70억 배럴에 달하고요. 천연가스도 3조 제곱미터에 달하는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과 필리핀을 비롯해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타이완, 브루나이 등 6개 나라가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어느 나라도 일방적으로 자원 탐사를 하지 못했고요. 1990년대부터 공동 자원 탐사 등 해양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예, 관련국들이 20년 가까이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건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중국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중국은 현재 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나라 가운데서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앞장선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중국과 공동 해양 협력에 나섰다가 나중에 공평하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거나 자칫 영유권 주장조차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공동 자원 탐사가 중국과 나머지 국가들, 즉 중국과 플러스의 모양새가 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최근 필리핀을 보면 이 중국과 공동 자원 개발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로 가져가서 중국의 패소를 이끌어낸 당사국인데요. 하지만 지난해 6월에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필리핀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는 거리를 두면서 친중국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남중국해에 대한 공동 자원 탐사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의 국익을 위해서 경제적 실리를 먼저 챙기겠다는 게 두테르테 대통령 주장입니다. 필리핀은 지난주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 회원국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남중국해 공동개발 학술 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적지 않은 반발이 있는데요. 특히 중국과 잦은 해상 충돌을 벌여왔던 베트남이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이 국제법을 따르기 전까지는 중국과 어떠한 협력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베트남은 지난 7월 말에는 남중국해 자원탐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스프레틀리 제도에 있는 베트남 군사기지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해서 한 달 만에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
예, 최근 남중국해 일대에서 이 중국의 군사활동도 부쩍 늘었죠?
예, 현재 중국은 스프레틀리 제도 일대에 인공섬을 만들고 활주로와 지대공 미사일 격납고를 건설하는 등 남중국해 일대를 군사기지화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중국 잠수함들이 남중국해에서 처음 실전 어뢰 훈련을 실시했고요. 지난주에는 베트남이 실효 지배 중인 파라셀 제도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활동이 부쩍 늘어서 주변국의 우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함지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반대하는 미국인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사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먼저 전해드리고요.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요구하는 텍사스주의 투표법에 대해 법원이 시행 중단을 판결했다는 소식, 또 보스턴 시가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아이스버킷 챌린지의 주인공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고 기념일도 제정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일명 이 다카 프로그램 폐지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연방의원들이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수요일 기자회견을 하고 다카 프로그램 폐지를 비판하면서 곧 입법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다카 프로그램을 되살리는 법안을 당장 하원과 상원에 상정할 수 있도록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에게 협조를 구했는데요. 슈머 의원은 만약 관련 법안이 9월 안에 단독으로 상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법안에 연동해서라도 통과를 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성명을 내고 본인의 잘못 없이 불법 체류자가 된 젊은이들이 미국 사회에 계속 공헌할 수 있도록 하원과 상원이 협력해 영구적인 법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의원들이 이렇게 나서는 이유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를 폐지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유예 기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에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마련하게 된다면 불법 체류 청소년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프로그램을 합법화하기까지 6개월이 남았다며 의원들이 못한다면 본인이 이 사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의원들은 이제 분주하게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요. 일반 국민들은 이 다카 프로그램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네, 상당수가 다카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리티코와 모닝 컨설트가 공동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약 60%가 다카 수혜자들, 일명 드리머가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필요한 절차를 통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약 20%는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을 받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고요. 드리머들이 추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5%에 그쳤습니다.
예. 자, 혹시 이런 응답 가운데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차이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민주당 성향 응답자는 84%가, 공화당 성향은 69%가 다카 프로그램을 지지한다고 응답하면서 차이를 보였는데요. 이번 설문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 결정을 공식 발표하기 직전에 시행한 것으로 약 2,0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예,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불법 체류 젊은이들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민자 관련뿐 아니라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 NBS 뉴스가 지난달 초에 공동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수요일에 발표했는데요. 최근 미국이 일부 사안을 두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미국인들은 여전히 자기 나라에 대한 애정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네, 미국을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28%였고요. 미국이 평균 이상이자 살기 좋은 곳 중 하나라고 답한 응답자 역시 54%에 달했습니다. 미국이 평균 이하의 나라라고 답한 응답자는 18%에 그쳤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35%는 본인보다 자녀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 것으로 확신한다고 응답했는데요. 가장 최근 조사였던 지난 2014년, 응답자의 21%만이 그렇다고 답한 것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 미국 사회가 좀 분열됐다 이런 말들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네, 미국 사회가 완전히 혹은 대부분 분열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80%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총기 소유와 관련한 국민의 생각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크게 나뉘었는데요. 공화당 성향의 응답자 약 80%는 정부가 총기 소유에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 성향은 반대로 응답자의 70% 이상이 정부의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예. 자, 그럼 미국의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응답자의 약 65%가 이민자들이 미국을 더 강하게 한다고 응답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 28%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 응답자의 약 40%만이 이민자가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많이 높아진 겁니다. 또한 응답자의 55%는 미국이 더 다양한 사회로 바뀌는데 편안함을 느낀다고 답했는데요. 불편함을 느낀다는 응답자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오면서 이민자들에 대한 생각이 과거보다 좀 더 수용하는 쪽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텍사스주의 투표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미 연방항소법원이 화요일 텍사스주의 투표법 폐지를 판결한 하급법원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제5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2-1 판결로 신분증을 요구하는 텍사스주의 투표법은 위헌으로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 없이도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진술서에 서명을 하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이 텍사스주가 두 번째로 패소한 것이라고 하던데요.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네, 투표법과 관련한 재판은 지난해에 시작됐는데요. 연방항소법원은 텍사스주를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이 마련한 신분확인법이 투표권리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의 전면 무효를 선언한 건 아니고요.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현 투표법 때문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11월 대선에 투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명령했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텍사스주의 의원들이 다시 법을 수정해서 법원으로 가져갔던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미 연방 순회법원의 곤살레스 라모스 판사는 후속법에 대해서도 소수계 유권자에 대한 투표세와 같다며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항소법원이 투표법이 주는 이점 등을 검토하기 전까지 시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는데요. 연방항소법원 역시 화요일 연방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자, 텍사스주의 투표법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요구하는 법, 일명 신분확인법에 대한 찬반 논란 때문입니다. 신분확인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부정투표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공화당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가난한 사람들 또는 흑인이나 중남미계 같은 소수계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하게 하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이라고 하면 운전면허증이나 뭐 여권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민자들의 경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보수적인 공화당보다는 진보적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미 여러 주에서 이 신분확인법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지아주와 인디애나주, 버지니아주 등 주로 공화당이 장악한 주에서 투표할 때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들 주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분확인법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특히 더 논란이 됐었던 거죠?
맞습니다. 텍사스주 외에 법정 공방까지 간 주들이 또 있는데요. 지난해 연방법원은 위스콘신주의 투표법에도 소수계 주민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부분적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투표법 개정안도 흑인을 겨냥한 법이라며 시행 금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동부 보스턴시가 한 지역 주민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물통을 뒤집어 쓰는 열풍을 일으켰던 바로 그 장본인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잠잠하지만 지난 2014년에 시작된 얼음 물통 뒤집어 쓰기, 일명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한때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같은 세계적인 기업인들은 물론이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 전인 2014년에 이 행사에 동참했었는데요. 바로 이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된 피트 프레이츠 씨를 기념하는 행사가 화요일에 보스턴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이 프레이츠 씨가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시작되는 계기가 된 걸까요?
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원래 루게릭 환자들을 돕는 운동인데요. 보스턴 대학의 야구선수였던 프레이츠 씨가 지난 2012년에 바로 이 루게릭 병을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프레이츠 씨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시작했고요. 이후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적인 운동이 된 겁니다.
네, 이 프레이츠 씨를 기념하는 날도 만들었다고 하죠?
네, 보스턴 씨는 9월 5일을 피트 프레이츠의 날로 명명한다고 마티 윌시 보스턴 시장이 화요일 밝혔습니다. 월시 시장은 프레이츠 씨야말로 평범한 사람이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말했는데요. 좋은 아이디어가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며 세상으로 퍼져나갈 때 결국엔 예상치 못했던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월시 시장의 말처럼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 덕분에 실제로 루게릭병 환자들이 좀 혜택을 받게 됐을까요?
그렇다고 합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소셜미디어를 타고 퍼지면서 총 2억 달러의 기금이 조성됐다고 합니다. 이 기금으로 병의 예방과 치료를 돕게 된 것은 물론이고요. 이 병의 원인이 되는 주요 유전자를 발견하는 등 루게릭병 연구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대한 논란도 나왔었죠.
네, 왜 아까운 물을 머리에 붓냐며 물 낭비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기부는 하지 않고 그저 장난삼아 하는 그 관심 끌기용 행위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게릭병에 대해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이 병에 대해 알게 되고 또 이를 통해 기부하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자, 이 루게릭병이 생존율이 높지 않은 병이라고 하던데요.
네, 루게릭병의 원래 이름은 근위 축성 색경화증인데요. 뇌와 척수에 있는 운동신경세포가 손상돼 근육이 위축되고 온몸이 마비되면서 진단 후 기대수명이 3년에서 4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난 1941년 같은 병으로 사망한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루 게릭의 이름을 따서 루게릭병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매년 미국에서 루게릭병을 앓는 사람은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섭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큰 집을 말할 때 대궐, 임금님이 사는 궁궐 같다 이런 말을 하곤 하죠. 옛날 조선시대 때는 일반 사대부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집이 99칸이었다고 해요. 이 99칸이라고 해서 방이 99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기둥과 기둥 사이, 칸이 99개라는 그런 뜻이라는데요. 어쨌든 대궐같이 큰 집인 거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노스캐롤라이나주에도 대궐, 아니 왕이 사는 성처럼 아름다운 대저택이 있습니다. 방이 무려 250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미국 곳곳에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큰 개인주택으로 알려진 빌트모어 저택이 있는 곳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여러분 안내합니다. 빌트모어 저택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쉬빌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애쉬빌은 미국에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블루리지 산자락 아래 들어서 있는 작은 도시인데요. 비록 랄리나 샬롯처럼 큰 도시는 아니지만 마치 동화 속의 마을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운 소도시로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휴가차 종종 즐겨 찾던 곳이기도 하고요. 퇴임 후에 머물 곳으로 고려했을 만큼 매력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수잔 브라운 노스캐롤라이나주 관광청 공보관의 도움말 들어볼까요?
It's a really beautiful state. Which is we're really lucky to have a full range of
우리는 지리적으로 매우 운 좋게도 산과 바다가 함께 있어요. 애쉬빌시도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아주 아름다운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지요. 그래서 산악 자전거, 등산 등 여러 가지 여가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인상을 받으실 거예요. 거리를 걷다 보면 도시가 주는 영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또 하나의 자랑인 빌트모어 저택이 바로 애쉬빌에 있습니다.
마치 유럽의 어느 성을 옮겨다 놓은 것만 같은 이 빌트모어 저택은 1880년대에 조지 벤더빌트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요. 네덜란드계인 이 벤더빌트 가문은 철도와 증기선 사업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갑부 집안이었다고 해요. 당시 뉴욕에 살고 있던 조지 벤더빌트는 애쉬빌의 아름다운 풍경과 온화한 기후에 반해서 여름철을 보낼 집을 짓기로 마음먹었던 겁니다. 빌트모어 하우스는 벤더빌트에서 빌트를 딴 거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집이에요. 방이 250개나 있지요. 1900년대 초반에 세워졌는데 역사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곳이에요. 가서 보면 그 위대한 규모에 놀랄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에도 감탄하실 겁니다. 벽에 걸린 아름다운 예술품들, 보석 같은 장식들, 이 벤더빌트 집안의 흥미로운 역사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빌트모어 저택은 8,000에이커 땅에 연회실, 객실, 주방, 실내 수영장, 볼링장, 냉장고 방 등 방만 무려 250여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8,000에이커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어려우시죠? 북한으로 치면 능라도의 거의 30배에 달하는 크기고요. 남한은 여의도 거의 4배에 되는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 크고 아름다운 대저택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 것만 같았던 조지 벤더빌트는 50을 갓 넘긴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후 이 빌트모어 저택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일반에 공개되면서 오늘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옛날 이야기도 재밌지만 그냥 즐기기에도 충분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름다운 정원, 당시 미국 사람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수많은 방과 수많은 책들, 마구간, 부엌, 포도주를 직접 생산하는 와이너리도 있고요. 직접 말도 탈 수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주산업은 뭘까요? 네, 전형적인 남부주답게 예전에는 목화산업이 아주 활발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섬유산업이 쇠퇴하면서 대부분의 공장이 문을 닫았고요. 그 자리를 많은 연구소들이 들어와서 거대한 연구단지가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랄리에서 30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임태주 씨 얘기 들어봅니다.
특히나 여기 랄리 같은 경우는 연구단지가 크게 있어요.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기라고 차프힐하고 더람하고 랄리하고 이렇게 도시 속에 네, 그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그 거기를 이제 파크로 정해가지고 리서치 파크 이제 연구단지가 아주 크게 형성돼 있죠. 젊은 그 한국 인력들 이제 그분들이 많이 종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구 산업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제를 받쳐주는 중요한 산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봄, 가을 1년에 두 차례 대규모 가구 박람회가 열리는데 그 역사가 100년도 넘는다고 하네요.
여기가 그 참 일주일, 2주에 꼭 한 번씩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조량 좋고 그러니까 이게 농사도 잘 되고 나무도 잘 자라고, 예, 나무도 많습니다. 여기 노스캐롤라이나는 퍼니처가 여기가 원래 유명합니다.
또 담배 산업도 노스캐롤라이나의 주 산업입니다.
담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많이 수입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그 전매청 직원이 아예 여기 노스캐롤라이나에 상주하는 것을 봤어요. 그때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꼭 노스캐롤라이나 담배 이파리가 꼭 들어가야지 그 담배의 맛이 난대.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1,0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주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가운데 한인은 얼마나 되는지 임태주 랄리 한인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샬롯의 약 한 만 명 정도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쪽으로 그린스보로 에리아에 약 한 5천 명. 그다음에 랄리 에리아에 만 명. 페어필이라고 거기는 군부대 도시죠. 예, 거기에 약 한 5천 명 그렇게 지금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사는 어떤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방면으로 이렇게 퍼져서 미국 사람들과 같이 분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도시는 보면은 한국 사람 사는데 많이 살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그게 없어요. 다 똑같은 지역에서 미국 사람과 같이 사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사업하는 사람보다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사람 사는 일, 인심도 아주 중요할 텐데요. 랄리에서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임태주 씨 얘기입니다.
천연 인종 차별 때문에 불편한 것은 못 느꼈어요. 그것은 없는 것 같아요. 반 간혹 이제 그 백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레스토랑이나 들어가면은 조금 유색 인종은 저 혼자니까 처음에는 낯설게 이렇게 했었는데 계속 살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그런 것은 못 느꼈어요. 저희가 느꼈을 뿐이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흑인 하면은 무서워할 것 같은데 흑인들은 더 여기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보다 더 정이 많아요. 또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계시는 또 흑인들은 더 정이 깊고 좋은 것 같아요.
수잔 브라운 공보관은 남부주답게 노스캐롤라이나 사람들은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강조하네요.
It's also, I think, a really hospitable state that people they know how to make people feel at home. They really want to.
저희 노스캐롤라이나는 매우 친절한 곳이에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고향 같은 곳, 평화로운 느낌을 갖도록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남부 사람들에 대해 무뚝뚝하고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요. 원래 남부 사람들은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남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것처럼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사람들도 매우 친절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수잔 브라운 씨 얘기를 끝으로 오늘 타박타박 미국 여행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for the time being. For the time being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잘 들어보세요. Have you found a place to live after you graduate?
No, not yet. But I think I am going to live with my parents for the time being.
Ah, I see. 본문에서 제가 Have you found a place to live after you graduate? 졸업 후에 살 곳을 찾았니? 라고 묻자 제이슨은 No, not yet. But I am going to live with my parents for the time being. 아니, 아직. 하지만 당분간 부모님 집에 머물 예정이야. 라고 했습니다. 저도 아, I see. 아, 그렇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for the time being. For the time being.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ave you found a place to live after you graduate?
No, not yet. But I think I am going to live with my parents for the time being.
Ah, I see. Today's expression is for the time. T-I-M-E, time. Being, B-E-I-N-G, being, for the time being. If I were to describe how a situation will be for the time being, I mean, it will be like that for a period of time, but may change in the future. So this expression simply means for the moment, at this time, for the time being은 당장은, 당분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길지 않은 앞으로 얼마간의 시간을 뜻하는 표현이죠. For a while, for some time도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In today's example, Jason tells me that he plans on living with his parents for the time being. 네, 본문에서 제이슨이 졸업 후 살 곳을 찾지 못했지만 당분간 부모님 집에 머물 거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No, not yet, but I think I am going to live with my parents for the time being 라고요. 네, 이렇게 앞으로 얼마간의 시간을 의미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이 for the time being, for the time being 입니다.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더 익혀보겠습니다. The gas station is closed for the time being 은 주유소가 당분간 문을 닫는다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 am not eating sweets for the time being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나는 당분간 단 음식을 먹지 않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ave you found a place to live after you graduate?
No, not yet. But I think I am going to live with my parents for the time being.
Ah, I see. Let's review. For the time being means for a period of time. For the moment, at this time, for the time being, for the time being.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케니 로긴스의 Footloose, 내 마음대로 하다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메리카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예멘은 아주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약 1,700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2,100만 명가량이 인도주의적 원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만 명의 어린이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예멘에서 경우에 따라 역사상 최악으로 기록될 정도의 콜레라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약 50만 명이 콜레라에 감염됐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약 2천 명이 사망했고 이 가운데 대부분이 15세 미만의 어린이거나 60세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콜레라는 비브리오 세균에 오염된 물을 마실 경우 걸리며 설사나 복통, 심한 탈수 증상이 나타납니다. 불행하게도 이 같은 인도적 재난은 사람에 의해 비롯됐습니다. 약 3년 전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점령하면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6개월 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은 예멘 정부의 요청에 따라 후티 반군의 남부 확장을 막기 위해 그들의 거점을 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내전으로 민간인 1만 명 정도가 사망하고 수백만 명이 실향민 신세가 됐으며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됐습니다. 또 대부분의 식량을 외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로마저 막혔습니다. 현재 도로와 병원, 상수도 위생시설 등 예멘 대부분의 기반 시설이 파괴됐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콜레라가 확산됐고 한 시간에 한 명꼴로 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기만 하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한데도 예멘 인구 2,750만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7 회계연도에 예멘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 약 4억 6,7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원조의 대부분이 식량과 영양을 위한 것이지만 상당 규모는 콜레라 퇴치에 쓰이고 있습니다. 헤드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국제개발처는 예멘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협력국들과 국제사회가 예멘의 식량과 의약품, 기금 지원 등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